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얻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얻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의 위로를 얻거나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위로나 은혜가 되는 말이 아니라 시인의 답답함과 분노가 가득한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09편은 대표적인 저주 시편입니다. 저주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험한 저주를 담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원수를 저주하기 위해서 수도원의 수도사들에게 돈을 주면 수도사들이 오늘 본문의 이 저주시를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에서 15절까지를 읽어보면 다윗의 시인의 답답함과 분노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단 두 가지 내용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시인의 억울함, 다윗의 답답함을 쭉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요. 6절에서 15절까지는 적들을 향한 다윗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109편 전체를 다 돌아보면 이 시도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대적을 향한 심정을 다 쏟아낸 후에는 다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저주로 가득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답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신다라는 말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시고 제발 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때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여쭈어 보아야만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을 적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대적자들은 다윗을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악한 입과 거짓된 입과 속이는 혀와 미워하는 말로 공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내용들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물리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말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말로 인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망과 좌절에 빠지도록 말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도 참 많이 힘이 들지만 말로 조롱하고 말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그 상처는 더 깊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치료를 하려면 아픈 곳이 보여야 하는데요,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 잘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도 이렇게 영문 모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때로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하는 그럴듯한 거짓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맞서 싸워야 합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동원해서 그들과 싸워야 합니까?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사실이 무엇인지 일일이 따져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똑같이 눈에는 눈으로 귀에는 귀로 똑같이 소문을 내고 복수를 해야 합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싸워서 시시비비를 밝히고 이긴다고 해서 똑같이 복수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한 번 싸움에서 이길지는 몰라도, 한 번 후련해질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공격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상처 주는 것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교묘한 거짓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묘한 거짓말들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내 말로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 인한 공격의 배후에 마귀가 있고 이 싸움이 단지 말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는 말은 어떤 기도냐면요, 적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의 우두머리가 바로 적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어떤 저주를 합니까? 또 적들이 재판에서 지고 모든 것을 잃고 일찍 죽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전부 적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적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의 가족과 후손들까지도 다 저주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적의 가족들이 고아와 과부가 되고 재산을 다 빼앗기게 해달라고, 결국은 그 자손들까지도 다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요, 다윗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굉장히 심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후에도 죽은 후에도 이름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는데 다윗은 지금 그 자손들이 다 끊어지게 해달라고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미 죽어 있는 그들의 조상들까지도 저주를 하는데요. 이 기도는 영원히 심판을 당하게 해달라는 저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저주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저주를 쭉 묵상을 하다가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저주들을 보면서 다윗은 참 솔직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다 고백을 했구나 하는 사실이 기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의사가 여러분에게 어디가 아프십니까? 물었는데 아 부끄럽고 좀 말하기가 그래서 그냥 대충 아픕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의사가 여러분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아 지금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픕니다라는 그 아픈 곳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내 상황과 내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전부 다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다윗의 회복은 이렇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기도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이 마음 깊은 곳의 상처와 아픔들을 누구에게 털어놓았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감정을 꺼내놓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쩌면 다윗에게도 그 마음 깊은 곳의 상처와 아픔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픔들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을 전부 다 하나님에게만 쏟아놓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과 고민을 사람들에게 풀어놓으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점점 더 낙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상처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풀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아픔과 상처를 누구에게 풀어놓고 계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풀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4절 말씀까지만 해도 다윗은 대적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선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선을 베풀려고 했던 다윗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도 사랑하려고 했고 용서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정리되지 않는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안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싶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다윗 안에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다윗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도 분노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고 겉으로는 기도를 하고 심지어 사랑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다 보면 여전히 우리 모두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때로는 원망을 하다 보면 저주하고 비판하는 우리 자신 또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저주하지만 사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응하시면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로 설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2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똑같이 원수를 갚으면 우리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솔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보일 때 오히려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에도 이런 악한 마음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오게 도와주시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